빌립보서 4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의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함께 있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빌립보서를 보시면 전반적으로 빌립보 교회는 칭찬받는 교회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장에 보면 바울이 참 잘했다라고 칭찬도 하고 내가 너를 사모한다라는 이런 표현도 자주 등장하는 걸로 봐서 그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완전한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 이기심이 있었고 교만이 그 공동체에 존재하여서 그것으로 인해 교회 안에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특별히 교회의 리더급 되는 두 여성의 의견의 불일치가 있어서 두 파로 편이 갈려서 교회가 분열된 그런 위기에 처하고 있었지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바울은 이제 권면을 합니다. 그들이 모두 다 천국의 시민이며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로서 복음과 일치되는 행동을 할 것을 권면하고 있죠. 이제 그게 이 4장 부분에 해당하는 우리 권면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이면서 3장에서 이어지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오늘 설교는 이제 바울이 이렇게 쓴 본문의 논리에 따라서 이 본문의 논리 그대로 따라가면서 순서대로 따라가며 그 의미를 파악하고 그것들이 우리 삶에서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한번 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빌립보서 4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은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오늘 본문이 그러므로라고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는 앞에 있는 것들을 결론짓고 이제 마무리하고 정리하는 접속사로 사용이 되지요. 그 앞에 내용 3장의 마지막 부분 17절에서부터 이어지는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할 때에 우리의 영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까지도 모두 다 영화롭게 그렇게 부활하게 될 것이다. 이것을 소망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제 거기서 그러므로 라고 이어지며 바울이 권면하며 조금 강하게는 명령하기를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 전체의 주제이기도 하며 오늘 저희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하죠. 여기서 서라라는 표현은 굳게 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주로 병사들이 전쟁에 임하는 태도를 묘사할 때 사용되는 단어였습니다. 그러니까 전쟁 용어였지요. 이 말은 빌립보 성도들이 군인 이라는 말입니다. 그 말은 뭐죠? 이 빌립보 교회가 현재 영적인 전쟁터 안에 있음을 비유하고 있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탄으로부터의 완전한 승리를 거두셨습니다. 이미 거두셨지요. 그런데 아직은 완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획득한 승리를 굳건하게 위한 싸우는 그 싸움을 계속해서 이 땅 가운데에서 빌립보 교회가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는 시점이지요. 이러한
영적인 전쟁, 영적인 싸움 안에서 승리를 위해서 이 빌립보 교회가 어디에 서야 할지를 바울은 아주 명확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서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 안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주 안에 서야 합니까? 우리 사람들은 연약한 존재여서 혼자 설 수 없기 때문에 주 안에 서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혼자 설 수 없으면 왜 하필 주 안에 서야 합니까? 다른 것들은 왜 안 됩니까? 다른 것들, 우리가 보기에 어마무지한 것들, 돈이나 명예와 힘 같은 것들 안에 서면 왜 안 됩니까? 그런 것들은 영원하지 않고 허망하고 절대적인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가장 확실한 것, 바로 주 안에 서야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 안에 서라라고 그렇게 명령할 때 또 그 앞에 붙은 말이 있죠. 뭡니까?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 이어지는 그 부분이 그러면 이와 같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주 안에 선다는 것이 무엇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주 안에 서는 것인지를 계속 이어서 설명해주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이렇게 주 안에 서라라고 명령하는 바울의 태도도 또 중요합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형제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비록 사도고 어떻게 보면 교회의 기반이 되고 시작이 되는 사도라는 직분을 가진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하나님의 가족, 동등한 지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빌립보 교회에는 물론 칭찬을 많이 받기는 했지만 분명하게 결함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들에게 나의 사랑하는 자들, 나의 기쁨, 나의 면류관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면류관은 왕관이 아니라 경기 우승자가 받는 화관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그렇게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과정 속에서 받게 되는 그 승리의 명예가 바로 이 빌립보 교회라는 거죠. 자신의 자랑이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이것을 봤을 때 지금부터 이제 바울이 권면을 할 텐데 이 하는 모든 말들이 너희를 비난하고 책망하고 너희에 대해서 질타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깊은 애정에서 나오는 권면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러한 호칭, 이 부르는 호칭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주 안에 선다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굳게 선다. 라는 것은 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요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첫 번째 대답, 같은 마음을 품으라 입니다. 왜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고 권면을 하고 있을까요? 대답은 간단합니다. 같은 마음을 품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바울은 조금 지나치다 할 정도로 조금 잔인하게 실명을 거론하고 있죠. 요디아와 순두개, 그렇게 딱 사람을 찝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부끄러움을 주기 위함이라기보다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그 두 사람이 교회에서 특별한 역할을 했다라는 것을 전제로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리더라는 말인 거죠.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전도했던 자색 옷감 장수 루디아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루디아가 여성이었죠. 그래서 이것을 추정했을 때 이 빌립보 안에는 여성의 지위가 높았을 것이다 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요디아와 순두개 두 여성인 것은 알고 있지만 정확히 어떤 사람인지 뭘 하는 사람인지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다만 그들 사이에서 불화가 있었고 그들의 불화를 통해서 지금 공동체의 하나됨이 깨어질 그러할 위기에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었죠. 사실 이에 대한 내용은요, 여기보다 빌립보서 2장에서 아주 자세하게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거를 조금만 요약해서 말씀드리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제 잘 아시는 그 구절이죠. 이게 너희 안에서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의 마음이다. 그러면 예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바로 낮아짐과 겸손이다.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존재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셨는데, 원래 하나님이셨는데 그분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 여기서 형체와 본체는 사실 기록된 원어를 보면 기록된 단어가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체신 그분이 종의 본체가 되셨습니다. 가장 높은 그 왕이신, 왕보다 더 높으신 그분께서 가장 낮은 종의 본체를 입으시고, 왜 그렇게 하셨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 낮아짐과 겸손과 섬김의 끝판대장의 모습, 가장 멋진 모습으로 우리에게 본을 보이셨다라는 맥락 속에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라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우리도, 너희도, 요디아 순두개 너희도 서로 겸손하고 서로 순종하고 서로 함께 보으라. 그것이 바로 주 안에서 굳게 서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들은 그렇게 주 안에서 하나됨을 이뤄야 할까요? 그것도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교인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다 생명책에 기록된 구원받은 성도이기 때문입니다. 다 하나의 공동체 아래 있는 성도라는 말이죠. 성도들이 하나 되어서 협력하고 섬기고 봉사하면 이러한 겪고 있는 영적 전쟁 가운데에 주님 안에서 굳게 설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또 굳게 서는 방법이 4절에 이어서 나옵니다. 이 부분도 제가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번엔 방법이 뭡니까? 기뻐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에서는 기쁨이 계속 반복됩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의 별명이 기쁨의 편지라고 하는 그러한 별명도 있습니다. 다음에 한번 찬찬히 읽으실 때는 기쁨이 몇 번 기록됐는지 한번 세보시면, 아, 정말 많구나 하는 것을 새삼 깨달으실 겁니다. 기뻐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는데 언제까지? 이 굳게 서는 방법, 이 기뻐하는 것을 언제까지 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항상입니다. 항상. 실제로 바울은요,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고난 가운데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가 기쁨의 본을 보이고 있지요. 옥중서신 아시죠? 에필골몬. 이게 바울이 감옥 안에서 쓴 편지 에필골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빌립보서 이 상황 자체가 바울이 감옥 안에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 누구보다도 기뻐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지요. 그런데 아주 당연하게 빌립보 성도들에게 기뻐하라고 권면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죠? 바울이 자신이 정말 기뻐하는 것을 잘 보여줬고 그것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자신 있게 권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바울이 감옥에 갇혔는데도 그렇게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역사하심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바울이 옥에 갇혔다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못할까요? 하나님의 섭리가 막힌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습니다. 때문에 바울은 지금 이 상황이 결코 두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옥에 갇혔지만 이 옥에 갇힌 상황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이 놀라운 사실 때문에 오히려 더 기뻐할 수 있고 그것을 참된 기쁨으로 삼고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있다 한들 하나님께서 그 상황 가운데에서 역사하심을 믿기 때문에 바울은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상황과 상관없이 지금 이 빌립보 교회에 대한 상황도 결코 기뻐할 수 없지만 그래도 항상 기뻐하라. 이것이 주님 안에서 굳게 서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또 굳게 서는 방법이 이어서 짧게 짧게 계속해서 나옵니다. 5절입니다. 이건 함께 읽을까요? 5절 시작.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자, 이번에 방법이 뭡니까? 관용입니다. 관용. 관용이라는 단어는 인간이 완전한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거나 마땅히 그 자신이 가져야 할 것에 대해 엄격하고도 완고한 주장을 하지 못하게 하는 특성을 의미합니다. 자, 좀 기니까 한 번 더 제가 말씀드릴게요. 관용이라는 것은 인간이 완전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거나 마땅히 그 자신이 가져야 할 것에 대해서 엄격하고도 완고한 주장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특성을 관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제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을 위하여 제가 마땅히 가져야 할 이 권리를 포기하는 것, 그것이 바로 관용이라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아는 사람, 존재 중에 가장 관용에 뛰어나신 분이 누가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죽지 않으실 권리가 있었습니다. 왜요? 그분은 죄가 없었기 때문에, 그는 십자가에 못 박히실 이유가 전혀 없으신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인들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게 하기 위해서 자신이 마땅히 죽지 않아도 될 권리가 있지만 그 권리를 포기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죠. 이미 예수님께서 관용의 모범이 되어 주셨습니다. 지금 빌립보 교회의 상황도 녹록치 않습니다. 시련의 상황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고 관용을 베풀 수 있는 것, 그 이유를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는데 무엇입니까? 그 뒤에 있는 구절입니다.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것은 두 가지로 크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말 그대로 주님께서 우리 가까이 있기 때문이다, 그것으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 곁에 가까이 있고 우리의 행위를 보시고 계시고 또 우리 태도에 관심을 갖고 계시며 우리가 관용을 베풀려고 할 때 혹은 베풀려고 할 힘이 없을 때 우리를 마땅히 도우셔서 베풀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관용을 베풀어야 하는 것이고, 두 번째 해석은 주님께서 곧 재림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그 예수님이 오실 날이 곧 가까이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이것들을 성도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라고 한다면 그것을 마땅히 받아들여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관용을 우리도 마땅히 해야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지요. 어느 해석이 맞냐, 옳냐, 그러냐 따질 필요는 딱히 없을 것 같습니다. 둘 다 합당하고 타당한 해석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그렇게 주 안에서 서야 하는 이유, 서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관용이라는 것을 또 이어서 보여주고 있죠. 자, 그 다음으로 또 연결됩니다. 6절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구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자, 이번에는 뭡니까? 기도입니다. 그런데 기도하기 전에 태도에 대해서 바울은 또 아주 강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뭐 하지 말고요?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라고 앞에 전제를 붙이죠. 이것을 조금 더 직역을 해서 원문의 느낌을 조금 더 살려서 번역을 하면 걱정하는 것을 중단하라라고 돼 있어요. 그냥 스탑이라고 돼 있거든요. 중단하라라고 돼 있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 걱정을 해왔고 걱정하는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인데 이제 그것을 멈춰라. 계속돼 오는 그 걱정을 멈춰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걱정이 뭡니까? 걱정을 왜 합니까?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한 염려, 그게 바로 걱정이겠지요. 그리고 우리 인간은 자신의 삶의 모든 부분을 당연히 알 수도 없고 당연히 통제할 수도 없습니다. 오늘 설교 올라오기 전에 또 한 분과 이야기를 나눴는데 정말 아무리 본인이 열심히 일을 해도 코로나 상황이 닥치니까 이 사업장에서 할 수 있는 게 없는 겁니다. 뭐 이것은 그 송도 한 분뿐만이 아니라 정말 이 코로나 현실에 닥친 우리 모든 사람들이 그러한 것을 느끼겠죠. 그래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우리 앞날, 우리 미래에 대해서 걱정을 하게 됩니다. 걱정은 당연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또한 빌립보 교회 상황을 좀 살펴볼까요? 지금 빌립보 교회의 창시자 루디아를 전도했던 사람도 바울이고 어떻게 보면 그 신학의 근본이 바울이니까 바울은 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고 교인들은 박해의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교회가 두 리더에 의해서 분열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과감하게 걱정을 중단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결코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가 처하고 있는 상황의 어려움을 가볍게 여겨서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왜 걱정을 중단하라? 어떻게 이렇게 명령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울이 분명하게 알기 때문입니다. 무엇을요?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겁니다. 아멘. 그렇다면 그렇게 걱정을 중단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불안을 만드는 상황으로 가득 찬 이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가 어떻게 평강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께 아뢰는 것, 기도를 통해서 그것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나누는 대화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구하는 간구이겠죠. 이것을 또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 옳은지 그 간구, 기도에 대한 태도도 바울은 잘 설명해 줍니다. 어떻게요? 감사함으로. 기도는 현재 어려운 상황 속에서 능력이 크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왜 찬양을 할 수 있습니까? 어려움이 곧 종식될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이 있다면 이러한 어려움은 곧 물러갈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신 것만 감사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루실 것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는 거죠. 그래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감사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염려는 자신이 앞을 살피려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감사로서 기도한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자신의 근심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보살핌에 자신을 내어던지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들을 믿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 기도를 그렇게 감사로서 했을 때에 오는 결과가 무엇인지 또 함께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기도하면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지키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아주 크게 아멘을 해주셨습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은 믿음이 좋으셔서 여기에 이렇게 크게 아멘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진짜 이거면 되십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기도 드려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한 대로 응답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는 그것에 대한 내용은 없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지키신다 이것으로 마무리가 되어버립니다. 진짜 아멘이십니까? 감사합니다. 자, 여기서 이야기하는 평강, 이것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진짜 평강을 의미합니다. 이 평강은 인간의 이해를 반드시 뛰어넘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계획보다도 훨씬 더 좋은 결과를 준다는 믿음에서 나오는 평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명확하게 알기 때문에 우리가 가질 수 있는 평강이라는 거죠.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정확하게 지금 이 시점에서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시는 분입니다. 전지한 분이시죠. 근데 그 하나님은 거기서 끝나지 않고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전능한 하나님이시죠. 전지전능한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진짜 감사한 것은요, 거기서 하나님의 속성이 끝났다면 줄 수 있고 뭔지 아는 분인데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주지 않죠. 그런데 그 전지전능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필요한 것을 마땅히 주시는 하나님이죠.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예정했던 모든 것들을 있지만 이것보다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이 훨씬 더 좋은 것이라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반드시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는 확신,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지금 내가 구하는 나의 간구의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우리는 그 속에서 마음이 평안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더 좋은 것이니까요. 이게 가장 적절한 것이기 때문이죠. 기도의 결과로 상황이 변할 수도 있고 변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제가 기도의 능력을 부정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기도로 인해서 상황이 변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지금 이 시기에 우리가 겪어야 할 그 훈련의 과정이라고 판단하여서 나에게 주신 것임을 내가 이제는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보다 내가 원하는 것을 달라고 하는 기도보다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제 차는 09년식 기아 포르테입니다. 성도님들께 질문하겠습니다. 포르테가 좋습니까? 포르쉐가 좋습니까? 네, 웃으시는 것은 당연히 포르쉐이기 때문이죠. 네, 포르쉐 한 대면 포르테 10대도 넘게 살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가장 좋은 것, 그 차 포르쉐, 제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포르쉐 주실까요? 저는 확신합니다. 주시지 않을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포르쉐보다 포르테가 제가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에 사용받기에 더 합당한 차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기에 그 차를 제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이 제게 포르쉐를 주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포르테를 타지만 마음에 평안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지키시리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기서 지킨다는 표현 또한 전쟁 용어, 군대 용어입니다. 수비대가 보초 서는 광경을 표현할 때 사용되는 용어지요. 염려는 우리 마음에서 시작되어서 우리 생각을 통해서 자라납니다. 그래서 염려가 점점 키워지겠지요. 그런데 이 기도를 통해서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기를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염려가 시작되고 자라나는 그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서 수비대가 보초하듯이 지켜주셔서 우리의 염려를 근본적으로 막아줄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하게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굳게 서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주제, 바울의 명령,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입니다. 첫 번째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고 했습니다. 혹시 이곳 가운데 계신 성도님들 중에서도 마음에 들지 않는 성도님, 같이 교제하는 상황 속에서 혹은 일하는 상황 속에서 분명히 우리가 완전한 인간이 아니기에 마음에 들지 않는 성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분을 품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혹시 이 이야기를 보면서 찔림이 있으시다면 이 기회에 한번 사랑한다고, 나의 옆에 있어 나와 함께 동역해줘서 고맙다고, 그렇게 한번 행동적으로, 실천적으로 한번 이 말씀을 받으시는 것은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항상 기뻐하라, 입니다.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사실 많지 않죠. 정말 상황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더 암울한 시기를 걸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그분이 나와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해야 합니다. 세 번째, 관용을 베풀라. 우리가 가진 권리 많겠지요. 마땅히 우리가 누려야 하겠지요. 내 권리 챙겨야지요. 놓치면 바보지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미 받은 그 사랑, 그 관용에 기초하여서 정말 남을 위해 관용을, 자신의 권리를 포기할 수 있는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혹시 지금 염려되는 것 있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우리 드림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전체적인 네 가지 것들을 통해 우리 드림교회 공동체가 이와 같이 하나님 안에서 아주 굳게 서는 하나 되는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